네,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더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더 사랑합시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배운 대로 행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말에 밀레니엄 종말론이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인류의 종말은 정말로 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90년대 말에 종말론이 활발해지면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런 종말론 단체가 있었습니다. 다미,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그 말의 줄임말로 이제 다미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였고요.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것은 1992년 10월 28일 이제 밤 12시가 되면은 그때 휴거가 임할 것이다, 주님이 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퍼뜨리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 당시 기록에 의하면 무려 한 8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것들이 얼마나 후유증이 심각했냐면은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정말 전 재산을,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재산은 다 필요 없다, 이러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뭐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이단이죠, 이단에게 갖다 바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고는 했었습니다. 이 다미 선교의 휴거 소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에 모 방송사에서는 그날 집회를 갔다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해서 이걸 생중계로 내보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1992년 이제 10월 28일 이제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고요.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 하나둘씩 몰려들고 막 열광적으로 이제 집회를 하고, 또 12시가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 그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뜨겁게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나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12시가 땡 하고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1999년에 노스트라다무스 종말론이 있었고요. 2000년엔 Y2K 종말론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요, 1912년 마야 달력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이 마야인들이 만든 달력이 있는데 이 달력이 끝나는 날짜가 1912년 12월 21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이 되면은 온 세계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1912년도에 우리나라에선 많이 알려지진 않았고요, 해외에서 한동안 이 종말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타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마지막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요, 거짓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넘어뜨리는 자들도 항상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종말론에 관한 이 소문과 오해들은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사람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관해서 강조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미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선지서가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 나머지 12개의 소선지서에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사람들은 종말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종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서 더 이상 이것이 멀리 있는 종말이 아니라 이제 임박한 종말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종말론이 교회 내에서 지나치게 너무 강조가 되고 회자가 많이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마치 지금 당장 마지막 날이 임할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틈타가지고 역시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곧 임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종말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어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야, 마지막 때가 이렇게 환란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종말은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은 참 평안의 날이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소망의 날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 날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러한 소망의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전략을 잘 보세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잖아요. 무섭게 합니다. 이 14만 4천에 꼭 들어와야만 한다. 여기에 못 들어오면 너희는 멸망당한다. 사람들에게 겁을 줍니다. 겁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여기 믿게끔 만들어요. 두려움의 전략이죠. 그런데 정통 우리 전통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렇게 겁주면서 교회 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당신 뭐 교회 안 가면 지옥 갑니다 뭐 요즘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지 우리가 막 겁을 주고 위협을 하면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것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전략이에요. 근데 가만 보세요. 세상의 모든 마케팅을 잘 보시면은 두려움의 전략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학원, 여기 자녀들 많으시죠? 학원을 잘 보세요. 지금 이때가 아니면 늦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영재교육의 시기를 놓칩니다. 뭐 이러면서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두렵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꾸만 거기에 미혹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인들이 이 마지막 날에 관해, 주의 날에 관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주의 날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편지를 통해 가르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쓴 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주의 날이 올 때에는요, 이것이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앞에 어떤 순서가 있은 다음에 주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먼저 뭐가 있습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에는 가장 먼저 믿는 자들 중에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늘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저는 제 자신에게 늘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 이름값 하기를 원합니다. 제 이름이 믿을 신자거든요. 하나만 믿으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놓으셨는데 이름값 해야죠. 그러니까 믿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손해는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어떤 분이 순교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눈 자리였는데 어떤 분이 순교에 대해서 되게 쉽게 좀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 제가 거꾸로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물었어요. 만약에 집사님의 자녀가 주말에 학교를 빠지고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중등부에서 기쁨의 학교를 모집을 했습니다. 아이들 모집을 했는데 무려 50명 가까운 아이들이 몰렸어요. 작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렸습니다. 부모님들도 인터뷰하는 이 자리에 다 오셨거든요. 약간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제가 나중에 전해드는데 내용이 좀 듣고는 씁쓸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중등부 때까지는 바짝 시키고는 아이들 이제 고등부 되면은 이제 공부시키겠다고 중등부 때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때의 마지막 때니까 막차를 태워가지고 어떻게든 얘를 신앙을 딱 붙들어 놓고 고등부 때는 공부를 시켜야지. 이 마음으로 전부 다 시키는 거예요. 다 그러신 건 아니시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부모님들의 속내가 인터뷰 가운데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부에서도 많이 온 걸 좋아하긴 했지만은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좀 씁쓸해 했다는 얘기를 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자녀를 둔 부모이기 때문에 뭐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성적을 섬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학교를 섬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래도 다들 이렇게 직분자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말은 못하고요. 이제 은근히 좀 아이들이 교회를 좀 적당히 다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음에 시험이 드는 부모님들이 있으신 겁니다. 아이들이요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은요 사실 가뜩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수록 부모님들은 더 뒤에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라, 예수 잘 섬겨라, 내가 뒤에서 기도로 열심히 널 서포트 해줄게, 파이팅하자 이러면서 부모님이 오히려 뒤에서 이게 신앙의 조력자가 되고 후원자가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 신앙이 흔들릴 때 오히려 부모가 그걸 딱 바라보면서 아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되었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마음들이 부모님이 다 있는데 이걸 아이들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 잡아줘야 될 것은 부모가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안 잡아주니까 아이들은 가뜩이나 흔들리던 마음이 완전히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아 딸아 힘들지? 그렇게 힘들게까지 하면서 야 교회생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네가 정 그렇게 힘들면은 지금 조금 한 템포 쉬고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간 다음에 그리고 네가 신앙생활 마음껏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안 해도 그런 메시지가 은근히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것들을 아이들이 다 알아채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에선 나중이 있습니까? 신앙에서 나중은 없습니다. 신앙은 지금이지 나중이라는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그러면 앞으로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은 아 조금 내려놓고 신앙생활 좀 내려놓고 다른 걸 먼저 하고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와도 되겠구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도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라도 예수를 배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를 섬겨야 나중에 대학 가서도 직장에 들어가서도 결혼하고 애를 가져도 인생의 숱한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쳐도 예수를 죽을 각오로 섬기게 되는데 지금도 예수를 목숨 다해 섬기지 않는데 나중에 어떻게 예수를 목숨 다해 섬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금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11조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11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헌금 하는 자들이 나중에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가는 것도요. 교회를 다니는 자들은 많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배교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예수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배교하는 자들이 생긴 다음에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먼저 배교하는 자들이 있은 다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3절에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멸망의 사람 그리고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를 보면서 이 불법의 사람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할 무렵에요. 이 로마 황제는 가이우스 칼리쿨라였습니다. 이 가이우스 황제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황제의 신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세워놓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대 사회가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고요. 이것에 대해 저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신상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사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반발하고 저항을 했는데 다행히도 주 41년 1월에 가이우스 황제가 피살이 되면서 황제의 신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황제가 자신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을 신이라고 막 주장을 하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것을 보면서 아 불법의 사람은 분명 이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마도 불법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은요 사탄으로 보아도 좋고요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어떤 그런 악한 세력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은요 오늘날에도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또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고 자신을 숭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아멘. 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과 여러분 악한 자들도요 마치 하나님과 같이 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능력을 베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에게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 불법의 사람 이 악한 세력들이요 아마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과 성공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는 이것들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사와 같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절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불법의 사람이요 지금은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 날이 비로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아멘. 자, 마지막 날은 도대체 언제냐? 마지막 날은 그 불법의 사람, 이 악한 어떤 존재의 정체가 지금은 우리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고 숨어서 활동하고 있고 다른 것들을 입고 활동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완전히 드러날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때가 되면은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주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을 단번에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이 바로 마지막 때이고 그때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마지막 날은요, 먼저 배교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같이 자신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활동들을 이렇게 하다가 이 불법의 사람이 정체가 드러나는 그날,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이 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절까지요 주의 날에 관해서 그리고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남겨진 숙제가 한 가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 무엇을 지키라고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가르침 받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배운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복음을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윤리 지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어떤 윤리적 삶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가르침 받은 대로 살라는 것, 전통을 받은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것은 배운 대로 하지 않아서 혼란해졌다는 것입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그냥 마지막 이 시대를 좀 분별하면 되는 것이고요.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면 마음이 흔들릴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자꾸만 자기가 배운 것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 제대로 못 들어서 구원 열차 못 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 듣고 배운 대로 행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명기 23장 3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이 말씀에 한자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흔들 염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란하고 혼란한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그대로, 또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대로 예수를 더욱 잘 믿으시고 불법의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핏값 치르고 사신 이 땅의 교회들이 무성한 소문들과 난리들로 인해 흔들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들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많은 말들 속에서 이 가르침들이 진리의 가르침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의 가르침 위에 굳건하게 서서 배운 대로 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고대함과 소망으로 하루하루 더욱 성실함으로 살아나아가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